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끝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포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앞장에서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고 예수가 누구신지 또 보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종말의 때에 아마 그 남방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를 정죄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남방 여왕은요, 그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내 찾아왔었는데 너희는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예수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할 테고, 니느웨는요,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르는 그 촌놈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는 그때 다 회개했다. 근데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교훈에 집중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밥 먹을 때 점심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상하다, 그냥 이상하다고 여겼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었을까요? 우리 밥 먹을 때 꼭 손 씻나요? 항상 씻어요? 뭐 깔끔한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잘 안 씻고 먹는 경우가 많아요. 삼삼 먹어야 되는데 손 씻고 오라고 하면 한 장만 베리면 되는데 뭘 그래?
안 씻는 수도 있죠. 그냥 꼭 씻어야 된다 뭐 그거는 우리 생활 습관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안 씻는다고 뭐 누가
욕한 손만 잘 씻어도
네. 네. 손만 잘 씻어도 웬만한 병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위생상의 문제죠. 그 이 바리새인들의 이 생각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상들이 제대로 내던 유전.
유전인데 이게 물론 저 그 레위기하고 정결 예법과 다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요. 밖에 나왔다 왔다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깥으로 나갔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사람을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마주쳤으면 나도 부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함을 깨끗이 씻는 게 뭐냐니까 손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병원균을 씻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의식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물로 손을 씻는다는 게 우리처럼 균을 칠해서 싹싹싹 해가지고 균을 다 씻어내고 이런 씻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물에 퐁당 한번 하는 것 정도, 이 정도만이라도 해야 그게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여행 같은 거 한번 다녀보세요. 저기 무슨 이슬람 사원이나 이런 데 이제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고 구경하러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가요. 어떤 데는요, 손 씻고 들어가게 해야 되는 이런 경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법이죠. 정결 예법이에요. 이게 반드시 위생상의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그래야 한다. 우리는 그런 게 좀 없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녀도 뭐 그런 게 좀 없습니다. 뭐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뭐야 뭐 해야 되는 거 있나요? 카톨릭 사람들 보세요. 어디 들어가면 반드시 뭐요 십자가 같던가요? 그런 거 꼭 하잖아.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식 그건데 제자들이 그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꾸로 너를 야단을 쳐요. 왜요? 39절이 그거죠. 너희는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손 씻고 밥 먹는 게 이상해서 저 인간들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꾸로 책망을 아주 심하게 하는 거죠. 자 이쯤 해놓고 제자들 왜 손 안 씻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든지 어디든 다 손 씻어요. 근데 왜 안 씻었을까요? 아 예수님 따라 했다고요? 아, 그럼 예수님은 왜 안 씻어요? 일종의 도발이고 의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도발이고 의도적인 거예요. 특히 안식일 문제와 관련됐을 때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그러신 적이 많아요. 그게 뭐냐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두들겨 부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도발을 일으키는 셈이죠. 그러면서 그릇에 비유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겉은 깨끗이 하고 있는데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시에 속이 어떻게 더러워져요?
더러운 물건 담으면 더러워지.
여기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겉은 깨끗이 하는데 열심히 닦았는데 속에 담겨있는 게 못 먹는 거, 더러운 게 담겨있다. 그 책망입니다. 그래야 이해하기 쉬운 게요. 41절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되어있죠. 이 문맥에서 이 말씀이 왜 톡티 나오는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한 건요. 이걸 만약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릇 속에 더러운 게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난 못 주잖아요. 그릇을 열심히 닦는 일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그릇에 이로운 거, 좋은 걸 담아뒀다가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데 쓰라.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히요. 손 씻는 데만 조심했지 그 속에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는 데는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 마음을 담는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42절에 가보면요.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던 게 두 가지 지적합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러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속에 담아야 될 게 공의와 사랑 이걸 담고 있어야 하는데 속에 그거 채울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껍데기 닦는 일 그것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시 바깥은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거 그 더러운 게 가는 게 이제 39절 끝에 보면 탐욕과 악독이 들었다는 거죠.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겉으로 하나님 믿는 티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더러운 생각을 떼내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라 이 얘기죠. 아무래도 공부하기 전에 우리 대본사님 또 그런 묻은 얘기 실컷 하셨는데 사람들 얼마나 악해요. 그죠? 그래도 밉다고 또 다 믿는 사람이라 하는데 아니 딱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상대로 참 못된 짓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 믿는다면서 그럴 수 있냐 하는데 딱 이 케이스입니다. 믿는 티는 잘 내요. 겉은 뺀질하게 닦아내는데 속에 들어있는 게 참 악한 생각만 들어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믿느냐 안 보실래요? 42절이죠. 얼마나 잘 믿느냐면요.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1조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박하. 박하를 수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가만히로 하겠어요? 말로 하겠어요? 박하나 온향이라 하는 거는 아주 양이 적은 채소예요. 박하를 무슨 뭐, 나라떼기로 가져올 필요 없잖아요. 이건 음식에 넣어도. 작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하나 온향이라 하는 건 아주 적은 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적은 것도요, 철저하게 11조를 해요. 자, 물어봅시다. 누가 커피, 자판기 커피 한 잔 빼줬어요. 이거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벌었잖아. 그래서 자판기 커피 얼마나 해? 300원 넣으면 되나요? 300원 넣든지, 500원 넣든지, 여하튼 자판기 한 커피 한 잔 얻어먹었어요. 이거 11조 해야 되거든요? 말아야 돼요? 안 해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요. 잘 못 믿네. 그것도 소득이잖아. 그저 생긴 건데.
내가 얻은 것은 사주긴 하는데. 11조 잘 생각 안
해요. 아, 얻어먹는 건 11조 안 한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은 뇌물을 하대요. 그래서 막 자랑.
아, 뇌물도 11조를 해요?
네, 그래서 자랑을 막 하던데요. 저 그런 사람도 장모님한테 봤어요. 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 아. 근데 뇌물이었지. 하나님 뇌물인데, 그거 하나님이 자기 복을 주셨대요. 아. 그걸 11조를 당당히 하셨는데.
그건 보면 이상해요?
아, 좀, 저는 그건 아니다 해서. 저
그건 아니다 하면서 공짜로 밥 얻어먹은 건 11조 안 해도 되고요?
그거는 그 의도가 다르죠. 뇌물하고 밥을
아, 근데 뇌물은 아닌데 이제 좋은 거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 준 건데 나한테 그저 생긴 거잖아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오, 지금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생각도 안 해봤대.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진짜로 커피 한 잔 그 자음까지도요 다 계산해가지고 11조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허니 우스개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고스톱을 치면요, 땄는 사람 뭐 해야 돼요?
11조 떼놔야 되겠네요.
11조 떼놔야 되죠. 아니 이게 우스개 소리로 그런 소리 하면서 11조 해야 되고, 가다가 공돈 주었으면 감사헌금 해야 되고, 이런 소리 우리 옛날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얻어먹은 건데 커피 한 잔 뭐 200원 300원 이것도 11조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게 얼마까지냐 이렇게 된 거예요.
기준이 뭐냐?
예, 기준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 아주 아주 옛날에 우리끼리 놀아가면서 했던 얘기가, 야, 500원 밑으로는 11조 하지 말자.
500원 밑으로?
그게 옛날이니까 지금식으로 계산하면 한 5천원 될란지 모르죠. 5천원 밑으로 밥 한 끼 얻어먹은 거는 11조 안 해도 하는 그건 봐주신다. 이러고 진담이라기보다 거의 농담이에요. 하고 말고는 본인에게 달린 문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그렇게 산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좀 쪼잔스럽게 만드는 느낌이 든다, 그런 뜻이 들어요. 내 친구 중에 하나는요, 그 자기 월급 이외에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종종 용돈 비슷하게 좀 얻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이랬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받는 월급에서는, 월급에서 뭐 이래저래 공제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실제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거하고 월급 명세 쓰기 총액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총액에서 제가 11조로 딱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용돈처럼 들어오는 이 뒷돈은요, 하나님만 눈 좀 감아주세요. 이건 안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잘한다 이랬어요. 잘한다는 게 딴 게 아니고, 11조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돈은 어떻게 써야 할 거냐, 이런 고민은 최소한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됐다. 근데 하나님 있잖아, 이 새끼 너 욕까지만 하고 욕은 니 혼자 처먹어. 이래 따지실 분이 아니니까 아마 그 마음이 그러하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박하와 운향 가는 거는 우리 식으로 나는 딱 그거예요. 커피 한잔 얻어먹었어도 거기서도 11조를 해야 된다. 그 일일이 계산해서 헌금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요. 잘 믿는 사람이냐 못 믿는 사람이냐?
외향을 봐서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럼요. 외향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찬물 한 그릇 얻어들고도요. 기도하고 마시고 이럴 정도면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 아니냐. 근데 예수님의 지적은 뭐냐면요. 그게 전부 그릇 바깥을 닦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 속에 그렇게 열심히 닦는데 그 그릇 속에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실 3대래요. 높은 자리 좋아하고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해요. 어디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해주는 거 그거 기분 좋고. 아니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 마을에서 아니 동네에서 지도자거든요. 어른들이에요 실제로. 다 어른들이 장애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인사받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애들 보고 인사 안 하나 하고 자꾸 주입하거든요. 잘못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인사 정말 잘 안 해요. 정말 잘 안 해요. 억제 자꾸 시켜야 돼. 그럼 시키면 안 되나요? 왜요? 아니, 여기 보면 이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인사 받는 거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아주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게 순수한 마음이 안 들어갔으면 이 높은 자리 앉는 거 하고 운안 받는 거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 앉는 거 그거 맞는 거 같은데.
그것을 욕심내 하는 건 다르죠. 남이 세워주는 거랑 내가 나를 세우는 거랑.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 뭐냐면 그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받는 거는 좋아하면서 문제는 뭐냐?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줄 생각은 없으면서 꼬저꼬 차지하고 누리고 받으려고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래도 내가 제일 높은 사람 아니냐 이걸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 인간들이 인사도 똑바로 안 해?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말하면 그 특별한 특권의식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자비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높은 자리 잡고 인사받기 좋아하는 거 이건 거기에 나온 거 더러운 이 그릇 속에 더러운 걸로 가득 채운 거하고 똑같이 하는 얘기죠. 스님이 아이들에게 인사 안 하냐고 자꾸 쥐어박는 거 이거는요.
그게 아니죠.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
교육상의 문제거든요. 이게 별개 문제예요. 이건 가르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꾸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는다는 걸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걸 차근차근 다 지적을 해 나가니 바리새인들 아마 많이 뜨끔했을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44절 보면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죠.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것도 굉장한 비난입니다. 왜 그렇죠?
아니, 죽은 지체 부정, 말하자면 부정합니다.
그것도 앞에 그 느낌하고는 똑같죠. 겉으로는 평평한 듯한데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죽은 시체가 두루 앉아 있다. 그래서 너희 나쁜 놈이다. 아니 그런데 이게 또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의미가 약간 달라요. 평토장한 무덤. 그게 왜 잘못이냐 말이죠. 레위기 이런 소리가 레위기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를 보면 이게 금방 뭐가 잘못인지 압니다. 사람들이요 무덤에 닿으면 안 돼요. 그렇죠. 무덤에 닿으면 그 자체로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부정하냐, 안 하냐를 항상 가려야 돼요. 내가 부정한 상태로 가령 성전에 들어갔다, 이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그래서 무덤이 표시가 잘 안 날 것 같으면요, 요건 무덤이다라고 항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표식을 해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하는 해칠한 무덤이에요. 해칠한 무덤의 의미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겉으로는 해칠을 해놨으니까 깨끗하죠. 그러나 속에는 더러운 게 들어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여기다 회를 칠했다 해놓으면 아, 요거 무덤이다, 사람들이 쉽게 구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의 해칠한 무덤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칠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평평해진 무덤이거든요. 무덤이 봉분이 당하고 없어, 평평해. 그러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사람들이 그걸 밟고 지나갔으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가르치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아주 불결한 존재 아니냐. 이거 우리는 이런 게 별로 이게 심각하게 안 다가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책망입니다. 큰 책망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율법사가야 좀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해서 예수님에게 대듭니다. 약간 길지만 쭉 같이 봅시다. 45절에서 끝까지 가야 되겠네요. 시작.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하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독이 바짝 오른 거예요. 왜 그렇게 독이 올랐나요? 세상에 아마 자기들이 태어났어 이렇게 험한 욕을 들어보기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이 바짝 오른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험한 말이었느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진짜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듣기에는요 최고의 욕이에요. 사람마다 욕이 좀 다르잖아, 그죠? 욕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어떤 욕을 들었을 때 가장 모욕감을 느끼느냐 하는 게 사람마다 약간 달라요. 뭐 못생긴 사람들 보고 뭐 못생겼다 하는 거는 별 흉도 안 돼요. 이게 사람마다 약간 다르다니까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독하냐. 율법 교사들이 듣기에 가장 험한 욕이 뭐냐. 자기들은요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 말씀은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한 물건이다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험한 욕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더니 이제 45절에 한 율법교사가 나오네요.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분명하냐면 그 말이 자기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이랬더니 46절에요 율법교사를 보고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편케해 주려고는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열복 교사들이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나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다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조목조목 만드는 사람들이 이 율법 교사들이에요. 전에 우리 안식일 문제 갖고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일하지 말라.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하지 말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해라. 진짜로 예배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하지 말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이냐? 그걸 조목조목 만드는데 이게 너무 많아. 저기, 안식일에 바느질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느질 자체가 일이라기보다가 바느질 하다가 어디에 툭 떨어뜨려 버렸는데 이걸 찾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바닥이나 이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쉽게 찾아요. 근데 저 사람들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모래사장에 앉아가 뭐 하나 떨어뜨려 보면 찾으려고 그러면 해먹잖아요.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은 다단이방이고. 그런데 뭘 하나 잃어버리면 이거 찾는데 어려우시네. 그거 일이기 때문에 저 안식에 바느질도 안 해요. 전에 얘기하면 되겠죠. 유대인들 타는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 스위치 누르는 건 일이에요. 근데 고층 빌딩에 살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절대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안 누르고 타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용 엘리베이터는요, 안식일 타면 성질나서 못 타요. 왜? 층층이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그럼 자기는 안 눌렀으니까 일은 아니죠. 아니, 이런 게 이제 한 예인데, 율법 교사들이란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거냐에 대해서 꼼꼼하게 만드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요. 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드는 짐이라는 겁니다. 그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배려는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요,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편케 해주고, 형제들이 하나님께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그쯤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재건교를
하잖아요. 재건.
예, 네. 공했을 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충무 살았거든요.
네.
충무 살았는데, 우리 이모가 재근교 그 설립하신 그 최득지 선생님하고 친구예요. 그래, 네. 같이 재근교를 네. 설립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고신이잖아요.
아, 참고로, 재근이요, 고신파보다 더 독합니다. 더 지독한 파니까 알고.
근데 이제 임원에 이제 한번 가잖아요. 가면은 우리가 그 교회 재건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임원회를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제간에 그 같이 재건교회 가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한동안은 못 갔거든요. 못 가고 이제 말하자면 거의 그냥. 그러니까는 천상 그 임원회를 가려면
일단 교회를 안 해야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그걸 뭐 잘 몰랐고 그냥 뭐 이모 집에 가려면은 교회를 가야 되나 보다 하고 따라는 갔어요. 그랬는데 아 그때 그게 참 너무너무 말하자면은 그 형제간의 열을 끊는다는 건 하나님이 뭐 그 지금 생각에는 그것도 참 하나님.
아, 약간 그 예. 엄격하게 예. 너무 엄격하게 그러다가 결국 재건판은 뭐 약해졌는데요. 아마 초기에는 글쎄요 재건판은 고신보다가 더 그냥
그러세요.
저 예 더 저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재건판은 고신보다 더 뭐 강했다고 말하면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전라도에서 고신이 2단으로
네. 그러니까요.
저도 통합학군 뭐 그런 거 잘 알려진 그런 거 아니고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장로교들이 어떻게 갈라지고 하는 이 역사를 조금 아실 필요는 있어요. 아실 필요가 있는데, 고신은 쉽게 말하면 제가 나보고만 비교할게요. 고신은 이제 그 해방되고 난 후에, 일제시대 때 협력했던 그 뭐죠? 신사참배했던 그 목사들이나, 신산됐던 사람들은 일정 기간 자숙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로 하자. 이게 이제 고신의 주장이면 재건파는요, 그 일제 신사참배에 협력했던 교회 등 그 자체를 허물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더해요. 그 건물 자체를 허물어버려야 된다. 이 정도였거든요. 우리는 그런 목사가 있었던 교회도 회개하고 돌았으면 받아주자. 이 주장이 고신이면. 재건파는요, 하나님을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 대신에 거기다가 일장기 걸어놓고 예배드렸던 그 교회는 건물 자체를 허물어버렸었다는 거니까 우리보다 더 했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재건이나 고신이나 이걸 굉장히 못마땅히 생각하는 팀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미워요. 그 사람들은
호남 쪽은 고신이 거의 없거든요. 여기 와
원래 그래요.
서울 와가 호남 쪽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좀 되는지 몰랐다.
있어도 적어요. 있어도 적고, 네. 서울에도 고신교회가 쉽게 말하면 아주 적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없어요. 일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옛날... 제가 여기 오고 보니까 고신이더라고요.
옛날에 저희도 서울 올라가지고는 팥둠색에 다녔거든요. 고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그 바람에 이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청년회에서 총회 청년부에서 양승남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고 개척을 하라고 그래서 그 국절 쪽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때는 강도사였거든요. 양강도사를 안 보내주면 우리 못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척 지금 그게 전신이 국설교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릴 때는 진짜 철저했어요.
아 그럼요.
네.
주일날 뭐 사실 그때는 주일날 차 타고 어디 가는 것도 저게 문제 삼았고요.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토요일 와가지고 주일날 철화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잤어. 자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다음 월요일 새벽까지도 가고.
그래서 지금도 조심해야 되겠네. 잘 믿는다는 사람이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거꾸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이런 게 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잘 하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세신자들에게나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방해가 되는 수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된다는데.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지적하는 게 그게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막 똑같은 놈들이야. 그 얘기입니다. 47절 보면 더 심해지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무덤을 만든다라는 말의 이 정확한 의미는 조금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약을 하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고 있다. 이게 비꼬는 말인지 사실을 그대로 하는 건지 사실 약간 애매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문맥으로 보면 조상들을 죽인 선지자나 그 무덤을 꾸민다 혹은 무덤을 만들고 있는 너희나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 이 율법 교사들이 그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의 무덤을 선지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을 꾸미는 건지 이거 좀 분명치는 않아요. 그러나 너희도 다 같은 놈들이다 라는 지적이죠.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이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놈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부께서들이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아, 예수님 그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선지자를 죽였던 조상들이나 너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진짜 심한 책망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50절 보세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러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가 죽었는데 그 선지자가 죽은 그 피값을 너희가 담당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 숨어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창세로부터라는 표현 나오죠. 창세 이후로 50절이죠. 창세 이후로면 언제까지요? 이후로 계속이니까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말할 때 구약 전체를 말하라 그러면 창세기에서 어디까지요? 창세기에서 구약. 말라기까지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래 말하잖아요. 그런 말하면 되겠는데, 여기 잘 보세요. 창세로 캐놔놓고, 사실은 말라기가 안 나와요. 시작은 창세기, 즉, 아벨부터예요. 누구까지요?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그러죠. 이 사가랴의 피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약의 끝이에요. 그럼 사가랴의 피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하냐 찾아보면요, 역대하에 있어요. 이럴 때 관주가 필요합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여길 보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안 나오고 스가랴가 나와요. 스가랴나 사가랴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히브리 철자를 볼 때는 자음은 무시하고, 아니 모음은 무시하고 자음만 자꾸 맞춰보도록 그리 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생략할게요. 여기는 사가랴라고 그랬는데 역대기 거기 보면 스가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서 역대기까지라고 말하는 셈이거든요. 창세 이래로 역대기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의 피, 너희 조상들이 죽인 그 선지자의 피값을 너희가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구약이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나요. 오, 이상하다 싶으죠? 그럼 우리하고 저기 유대인들이 가진 구약성경하고 권수가 다르냐? 안 달라요.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 이 배치가 달라요. 배치가 달라서 그 구약을 쉽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그 오경하고, 그러니까 율법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쓴 책과 선지자들의 책으로 나눠요. 그 세 개 나누면, 크게 나누면 셋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쓴 책, 여기에 예를 들면 그 12소선지 같은 거 있죠. 선지서, 소선지서, 이거 선지서 전부 한 군데 모아놨어요. 선지서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문서, 이거 제사장이 쓴 책이에요. 제사장들이 쓴 책을 조금 모았는데 그 제사장들이 쓴 책, 모아놓은 책 중에 마지막이 역대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 나오는 선지서들은 어디 있냐면 앞에 올라가 있어요. 앞쪽 배치가 달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분류법이 우리하고 약간 달라서 유대인들은 만약에 구약을 전부 말한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역대기까지 이렇게 씁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그 저게 뭐 구약 성경 이 나누는 방법이 우리하고 달라서 약간 그렇게 되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요, 50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하는 이 말은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흘렸던 그 선지자의 피를 너희가 담당하게 되리라, 그런 얘기죠. 사가랴의 피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그들의 당해야 할 죄는요 사가랴의 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까지가 되거든요. 아, 유대인들이 말을 조금 험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고발해가 십자가에 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도한테 가갖고요. 이 사람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담당할 테니까 이 예수는 십자가에 뭐 처형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이후 유대인들의 역사는 모르긴 몰라도 진짜 너무너무 참혹해요. 사실은요. 유대인이 참 위대한 민족이고 뭐 이러곤 하지만 유대인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실은 히틀러가 1번이 아니에요. 히틀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근데 세월을 쭉 길게 내려오면서 보면 유대인들 참 많이 죽인 게요. 기독교,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종교전쟁이 일어나면요. 주로 이제 종교전쟁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붙었냐니까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붙거든요. 그 종교전쟁이 일어나면 그 속에 끼어있는 유대인들은요.
세우던
터지죠. 기독교인들이 보거나 가톨릭에서 보거나 양쪽 다 뭐라고 봐요? 예수 죽인 놈들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전쟁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갈 곳이 없어요.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돼요. 그 와중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만약에 일이 벌어지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들고 튀어야 돼요. 들고 튀어야 되니까 뭘 들고 뛰었겠어요? 유대인들이 왜 금융업을 그렇게 잡고 있느냐 하니까요.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거는 돈, 값 나가는 보석,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결국 어디 갔냐면 유대인들이 금융업에 진출해가 발달된 미국의 돈요. 저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사실은. 궁금하시거든. 돈의 전쟁? 한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쩐의 전쟁? 또 한번 보실 필요는 있긴 있어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미국의 돈 관리는 미국 정부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에서 임명하죠. 미국의 미 연방 그 은행의 총재 따로 있어요. 그렇죠? 저 돈 약간 웃겨요. 근데 그 돈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냐.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뛰어날 수밖에 없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게 보면 그 종교전쟁이 유럽의 종교전쟁이 일어나 유럽에 일어난 전쟁은요 거의 종교전쟁이에요 사실은요.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것이요 내려오다가 그게 히틀러한테 또 마주쳐가지고 히틀러가 그런 짓을 저질렀지만은 그걸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나라 없이 떠돌면서 그렇게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왜 유대인들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랬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서 이러고 있는 너희 이 핏값을 너희가 다 감당할 거다 그런 얘기죠. 52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 도둑을 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네. 안다는 사람들의 잘못이 다 잘못될 경우에 요런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요. 남도 막아요. 그럼 이거는 당시의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참 그 심각하게 들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죠. 교회의 가장 큰 적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의 가장 큰 적은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가운데, 예, 가장 큰 교회의 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가 잘 안 된다. 전도를 막는 제일 큰 주범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자답게 살면요, 전도가 방해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는 짓이 이상하면요. 누구 봐라. 저래 가지고 뭔 교회를 가겠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은행에 저도 이제 교회에서 해갖고 좀 자주 갈 일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에 갔는데 이제 자주 철도 직원하고 여직원하고 이제 마사지 드리니까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그 여직원이 원래 교회를 잘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자기 지금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왜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여기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이 허공 갖고 매주 많이 온대는데 그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진짜 막 안합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진짜 다닐 생각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소리 그럼 그 가지고 오는 사람들 간 사람은 누구예요?
교인이겠죠.
아니. 지금 헌금을 넣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럼 교회 아주 저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막 그렇게 좀 막 그렇게 소리 지르서 그런데 와서 그래갖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오신 그 이은숙 권사님 그분은 너무 인상이 좋다면서 그분이 누구냐면서 권사님 그랬어요. 너무 인상 좋다.
아, 그건 괜찮다고? 네, 그 교회로 오락해야 되네.
막 다른 사람들 와서 막 소리를 막
왜 손을 치는? 괜히
뭐, 한번
괜히 위세를 부리는 거 같아.
그런가 보지. 그래서 막 너무 그거 보고서는 저 교회 다니고 싶어서
저 돈도 안 교회 돈 가지고
교회 돈 가지고 위세를 부리는 거야.
아니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막 인상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일 맡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뭐, 전 잘 안 들어갑니다만은, 인터넷 들어가면요, 교회 욕하는, 교회 욕을 그냥 보통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악질적으로 욕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 인간들이 대충요, 원래는 다 교인이었어요. 원래는 교인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실망을 하고, 나가가지고는 거꾸로, 교회를 향해서 크게 욕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딱 그겁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도 막는 거죠. 누가 그러느냐. 율법을 잘 아는 율법 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전도를 누가 막느냐고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참 조심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건 또, 어느 새신자, 똑똑한 새신자 이야기인데, 아, 그 얘기도 제가 들어보면 참 그게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인데, 자동차 관리를 맡겠나 봐. 또 그런 일을 잘 하니까 맡겠겠죠. 자동차 관리를 맡겨놨더니, 보통 이제, 우리 교회는 차 수가 좀 적은 편이고요. 옛날에 있던 제 그룹에는 차량 대수가 훨씬 많아요. 한 7, 8대나 될걸요, 아마. 이걸요, 뭐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한 사람에게 드는 거예요. 들면서요, 이 사람 워낙 잘 아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게 전부 보험을 들면서 그 다음에 상당한 금액을 뺏어오는 거예요. 돈을 뺏어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돈을 뺏어올 수도 있지만 돈을 뺏어오는 게 아니고 그 돈에 해당하는 물건을 욕을 내가 받아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 교회 차를 몽땅 당신한테 보험을 들면 당신 실적 올라가잖아. 실적은 당신 하고 이거 넣어가지고 당신에게 돌아오는 저 경제적인 이익은 나한테 내놔라. 이거 빼앗아 오는 거예요. 할래 말래 이래 되죠. 할래 말래 이러면요. 보험하는 사람은요?
한다고 그러죠.
당연히 하죠. 하기는. 예.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욕은요?
예, 하죠. 욕은 하죠.
회사든지 어디든지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실적을 다 몰아준다면요. 그 보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미 큰 거예요. 왜 자기 실적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회사에서 유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반면에 이 차들로 인해서 당시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자 아는 사람은 계산이 나온다니까요. 그만큼 내놔라. 이래가지고요. 비싼 물건 받아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똑똑하긴 똑똑한데 그것도 같은 교회에서 그래서 새신자가 차량 관리를 맡아가지고 이 사람이 잘 한다고 했는 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죄송하지만 양쪽을 내가 다 알거든요. 마음이 어떻게 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안 돼. 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누구 실망을 시키냐니까 같은 형제를 실족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그 보험 받아줘요. 받아주고, 달라는 대로 해주죠. 남는 거는요?
요구.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절에 가지고, 이제 이겨보낸 거예요. 네.
해주지만 기분 나겠지.
아, 안 좋죠.
안 좋은 정도 아니죠. 완전히 좀.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비극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겠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위에 진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닐 수도 많아요.
뭐가 그래 상처받노?
다 교회에서 가르쳐서 안 나.
불러다가 그냥.
그런 사람, 그 상처를, 물론 저런 사람도 나쁘지만, 맞는 사람도,
그렇죠? 뭐 다 성숙할 수 없으니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성숙하지 못한 탓인데 문제는요 이렇게 교인들 마음을 저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이 사실 교회의 중직자, 목사장을 경우도 많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부흥회장 그러면 자리 갖고 은혜 받으러 와서 막 싸워요. 막 서로 부흥회가 왜 왔나? 사람들 진짜 그래요. 앞자리 앉는다고 싸우고
재산도 너무 많이 알아.
아니요.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알아.
아니, 이제 가오는
아니.
그럴 땐 그러지. 그래서 집사님이 도대체 뭐하러 여기 왔냐고
그랬다가 같이 싸우게 되는데요.
아니요. 그러면 그만한 심장이 안 돼요.
강심장이 됐든지 무식하게 됐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인간들이 많다는 게 이게 문제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어느 시대에 있죠?
예, 다 있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자르기가 어려워서 오늘 조금만 합시다 그러면.